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초현실주의의 대가 살바도를 달리는 말합니다. 그림이란 숱한 비합리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천연세계 사진이다. 침대위 미술관, 오늘은 상상의 세계를 그린 화가 달리를 만나봅니다. 침대위 미술관 60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위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언니도 요즘에도 야근 많아요?
네, 항상 회사에서 비주얼적으로 제일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제일 피곤해 보이는 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
좀 얘는 피곤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좀 덜 지켜야겠다, 이런 거.
아, 근데...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어.
비주얼만 아닌 게 문제죠.
아, 그렇구나. 가슴 아프다.
저는 그 웹툰이 애들이 공모전을 하는 거 있었는데 네. 그림을 제가 그 콘티 같은 거를 그려줬었어요.
네, 도와주신다고.
네, 근데 그게 원래 10팀이 뽑는데
네.
이게 11팀이 딱 된 거예요.
어,
근데 그 중에 그 나머지 한 팀이 웹툰이 애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원래 10명을 뽑는데 한 팀을 더 뽑은 거네요?
네.
특별히.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콘티를 그어줬는데 이상하게 그게 돼가지고 다음번에 2차로 이제 소재 그거 뭐지 아이템을 바꿔서 하게 됐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이번에 도와주기로 됐어요.
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아, 포부가 대단했죠. 웹툰 팀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네.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대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도 베개 베고 예술사 듣기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되게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어떤 작가를 소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상과 해달라고 한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뭐 르네 마그리트나 살바도르 달리 같은 작가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달리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인데 그 스페인 출신의 다른 작가 떠오르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피카소.
그렇죠. 피카소도 되게 어떤 기행들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이상한 행동들로.
네.
저는 피카소가 약간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게 피카소의 성격적인 면에서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는 조사를 해보니까 성격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의학적인 면에서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도대체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예를 들면 네. 어렸을 적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어린아이의 세 발 자전거 타는 걸 도와준답시고 뒤에서 네.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게 어떤 공사장 높은 곳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든다거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인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달리가 나중에 친구가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반인과는 약간 다른 어떤
정신세계를 갖긴 했군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저는 그런 달리의 정신적인 첫 번째 트라우마가 인생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달리 이전에 달리의 부모님이 달리의 형을 먼저 낳았어요. 근데 그 형의 이름도 살바도르 달리였는데 그 형이 아기일 때 죽었나? 뭐 되게 어릴 때 죽고 이제 달리가 태어나서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줬거든요. 근데 달리는 항상 자기가 부모님에게 자기 자체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형의 대체물로서 자기가 항상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죽은 형의 모습을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부모님 때문에 굉장한 컴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때부터 망상과 자아도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학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나요?
뭐 달리의 집안은 네. 유복한 편이었고 네. 딱히 뭐 학대를 받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데도 뭐 부모님이 그림 그린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긴 하지만 그렇게 뭐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런 정도의 집안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인정해주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었죠.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런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노력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노력이 너무 과해서 네. 이제 자아 도취 같은 걸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살바도르 달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달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미술학교에 네. 입학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녔었죠. 네. 한 번은 이제 미술사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거를 받았는데 나는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들보다 이 문제의 정답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답안을 쓰지 않겠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 굉장하죠.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마리아상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마리아상을 그려갔는데 엉뚱하게도 저울을 그려서 간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걸 그려갔죠?
모르겠어요.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마리아상에서 저울을 보았다며 저울을 그려간 일도 있었죠. 결국
뭔가,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학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달리는 그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네요.
슬프다.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은.
그런데 그러게요. 임근준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졌을 거잖아요, 달리가. 캠퍼스에 전설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미술사에 남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캠퍼스에서조차 회자되고 이렇게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는 틀렸어. 학교 정말 잘 다녀.
망했어.
우리 너무 평범해. 그러니까. 망했네. 어떡하지?
아무튼 뭐 그래서 달리는 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네. 달리는 또 당시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가게 되죠.
감옥도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네, 뭐 감옥도 다녀오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 파리로 가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달리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죠. 자기의 뮤즈였던 갈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도 했었고 네. 달리는 파리에 제일 처음 왔을 때 같은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를 먼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의 재능도 알아봤었고 뭐 거장들을 항상 서로를 알아보죠. 그랬지만 피카소가 달리를 감당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두 사람의 친분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서로 평행선을 긋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마티스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랬던 일은 뒤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초반에 같은 고향 출신 사람으로서 그냥 몇 번 만났고 그 이후에는 많은 교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카소와 마티스만 봐도 뭔가 표현 방식이나 말하는 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서 아웅다웅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피카소도 이상한 사람이긴 맞지만은 달리와는 약간 종자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서로 되게 안 맞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술적으로도 견해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 피카소가 마티스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같은 궤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한 사람은 색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뭐 형태를 해방하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다르긴 해도 같은 궤도를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달리는 다른 궤도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뭐 파리에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는 뭐 에린스트도 있고 마그리트도 있고 코코 샤넬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과 많이 교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굉장히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인이죠?
폴 엘리아르.
폴 엘리아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인
갈라.
갈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달리가 이 친구의 부인에게 굉장히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갈라에 대해서 나중에 코넬님이 더 깊숙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갈라가 엘리아르와 결혼할 때 오픈메리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오픈메리지가 뭔지 아시나요?
오픈메리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오픈메리지는 남편과 부인 외에 네. 다른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 사람이 함께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그러니까. 그 오픈메리지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남편이 두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틸다 스윈튼은 여러분이 배우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술 퍼포먼스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남편 한 사람은 화가인가 예술가로 알고 있어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뭐 미국의 정치인도 요새 뭐 그런 형태로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파격적인 개념이라 약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달라랑 갈리가 동거를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결혼은 못했지만 사실혼의 관계가 되긴 했었죠.
오픈 메리지가 사실혼을 맺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갈라와 갈라의 남편이 오픈 메리지로 결혼했지만 갈라가 완전히 달리 쪽으로 가버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거를 결혼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의 관계로 살게 되었고 갈라의 본래 남편이 죽고 나서야 법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달리한테 있어서 갈라는 그냥 단순히 연인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진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달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물론 사랑을 해주긴 했지만 그거 되게 불안정하게 사랑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형식으로 이제 다른 부모를 성인이 돼서 또 찾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신을
들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난 거군요.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로 갈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새롭게 찾은 부모가 갈라인 거죠. 그래서 뭐 달리는 평생 동안 갈라 한 명만을 보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갈라에게는 달리 한 명이 아니었지만
엄청난 판무 파탈의 여성이었죠.
그렇지만 또 갈라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달리가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천재?
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런 천재라면 갈라를 만난 이후에는 지상에 발을 딛게 된 천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라가 달리에 대해서 어떤 매니지먼트적인 역할도 했었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희가 그림 하나를 보고 지나갈 텐데요. 나라님이 보시고 설명 하나 해주실까요?
네,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네요. 그 사막에 어떤 탁자가 있고 그 위에 뭐 시계들이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사람의 조각난 얼굴 위에 또 시계가 널려져 있고 마치 빨래처럼 나무 위에도 이렇게 시계를 널어놓기도 하고 네.
이 그림은 기억의 연속성이라는 작품인데요. 1931년 달리가 그린 작품이에요. 갈라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공연을 머리가 아파서 자기 혼자 남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촛불을 끌려고 하는 순간 촛불 뒤에 시계가 일그러지는 모양새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촛불을 앞에 두고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을 보면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뭐 달리의 대표작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뭔가 달리의 개인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드러나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저 배경 뒤에 있는 저런 절벽 같은 모습은 달리의 고향의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 사람 얼굴 형체인 듯한 흐물흐물한 어떤 사람의 옆모습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달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태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무력감, 우울감 같은 거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죽은 형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을 하려고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시간에 관한 그런 약간 형에 대한 그런 것들,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담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그림 해석 볼 때마다 맨날 저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의 모습 괜찮은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옆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리 같지 않으세요?
오리? 어느 면에서?
어디 어떤... 면에서?
아니 저 눈 있고 불이 있고 밑에
이렇게 볼 수도 불이 이렇게 보냈었구나. 근데 해석들 보면 전부 다 사람이라고 그랬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처음에 봤을 때 말이 옆으로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앉아있는
거. 이게 약간 눈을 이렇게 슴츠레하게 뜨고 보면은 이게 약간 말머리고 이게 말머리고 이게 슴츠레하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다 너무 어렵더라고.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뭔가 달리의 그런 상처적인 면을 드러낸 그림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꿈속의 한 장면 같아요. 그냥
이제 현실적이진 않죠.
네.
저는 그냥 그 시간이라고 하니까 자기 과거의 시간, 형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자기한테도 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라고 하는 형상에 저렇게 시계를 걸쳐놓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너무
그 작가 어려워. 내면에 있는 이미지니까 뭔가 작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이 그림 왼쪽에 있는 나뭇가지가 이제 어머니고 거기에 축 늘어져 있는 시계가 달리라서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들러붙어서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 화면 왼쪽 구석 아래 보시면은 어떤 시계 뒷면에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꼬여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생겨난 편집 분열증? 뭔가 집착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달리의 그림을 프로이트? 뭐 이런 이론 들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달리가 프로이트의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달리가 어른이 돼서 찾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존재가 또 드러난데요. 달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저는 프로이트가 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이제 프로이트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이런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각광받는 존재였거든요. 초현실주의자들 중에서 프로이트의 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가?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하죠. 실제로 그 딸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와 아들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딸들이 느끼는 아버지의 존재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한번 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면서도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가져야 하는 그런
뭔가 넘어서야 될 존재?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상우님?
저 뭐 그렇게 막 대결의 구도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뭐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겠죠. 좀 근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아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결의 구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프로이트가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한 프로이트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아버지를 만났나요?
아버지를 만나서 인정받고자 빨리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짱짱팬.
근데 그런 기회를 매번 많이 놓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프로이트를 만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들뜬 달리는 프로이트랑 만나서 엄청 신났는데 네. 막상 프로이트를 만나니까 프로이트는 굉장히 달리를 차갑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달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거부당한 받지 못했네. 거부당했네요.
그런 트라우마가 또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어떡해.
웃긴 게 그때 두 사람이 만나서 잠깐 달리가 프로이트를 드로잉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라님이 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펜으로 거칠게 스케치한 부분인데요. 프로이트가 약간 얼짱각도로 있는 모습을 빠르게 그려냈어요. 프로이트는 약간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요. 대머리를 하고 살집이 없고 약간 매섭게 그려져 있어요. 되게 마르고 약간 나이 든 어른? 그런데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좀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고 표정이 굉장히 좀 화나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이게 이제 달리가 굉장히 오만하고 자아도취에 심하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겸손하고 예의 있게 대했대요. 근데 두 사람이 그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얘기도 통하지 않고 프로이트는 당시에 이제 노년이었기 때문에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소리의 볼륨으로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달리는 또 엄청 소리쳐가면서 막 말을 한 거죠. 근데 또 그걸 보고 프로이트는 이 예의 없는 스페인 놈 이러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에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웬일인지 프로이트를 잠깐 그릴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이트의 차가운 태도에서 달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고 악감정을 담아서 또 프로이트를 스케치한 거죠. 프로이트가 또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악당적으로 묘사돼 있죠.
네. 입을 아주 굳게 다물고.
엑스맨 악당 같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근데 의외인 게 달리는 프로이트와의 만남에서 실망을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후에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지인에게 아 내가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달리를 만나봐서 내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해 내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달랐다니.
그러게요. 그 초현실주의자들을 프로이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그 프로이트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 어떤 락스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네, 프로이트는 그 인간의 뭐라고 하죠?
무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림이 무의식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리 그림만 봐도 어렸을 때 자기가 있고 뒤편에는 고양이 있고 이런 게 자동 기술법적으로 그냥 손간대로 나오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초현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적이라서 그거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런 얘기를 달리를 만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달리가 초현실주의 모임에서 추방이 됐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추방이 됐다라 하더라고요.
너무 계획적이라고.
너무 계획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갈라랑 같이 살게 되면서.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성공한 작가였기 때문에 너가 하는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해서 제명을 당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제가 잠깐 봐서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갈라가 되게 달리의 매니저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달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튼 달리는 그렇게 프로이트와의 만남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 하나를 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너스 여신상에다가 무언가 추가로 더 덧붙인 것 같아요. 앞에 중간중간에 서랍이 달려있는데요. 그 비너스 상의 가슴, 그리고 윗배, 아랫배, 그리고 무릎 부분, 그리고 이마에 커다란 손잡이가 달려있는 서랍이 달려있어요.
이게 서랍 달린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 작품인데요.
네.
말 그대로 밀로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조각품에 서랍을 담은 작품이죠. 이게 그 프로이트가 항상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 내면에 있는 거를 이제 무언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자 정말 그 신체 부분에 서랍을 달아서 표현한 거죠.
아,
좀 일차원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달리는 그 앞서 보신 기억의 연속, 시간의 연속성 그 작품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작이 되었고, 그래서 파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런던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활동할 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이런 초현실 세계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해서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뭐 영화 미술 쪽으로 일하기도 하고 뭐 상업적인 일도 되게 많이 했었죠. 그치만 기행은 끊이지 않았었고, 예를 들면 어떤 강연에 달리가 가게 되었는데, 달리는 초현실주의가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에 잠수복을 입고 등장하는 거였어요. 무의식의 세계에 잠수한다는 의미로 잠수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잠수복이라는 게 이렇게 우주복처럼 얼굴에 동그란 헬멧이 있잖아요. 헬멧을 쓰고 강연을 하니까 바깥으로 달리가 하는 말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달리는 그 헬멧 때문에 호흡곤란까지 왔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강연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아,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나요?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있었더라도 이게 헬멧을 쓰면 들리진 않았겠죠. 되게 이상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신문에 가십 지가 진짜 좋아할 만한 사람이지 않은 거죠. 진짜 언론에서 다루기 너무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가는 데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슈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상업적이었었죠.
그리고 또 무의식의 세계 하면 꿈이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봤던 거를 일어나서 바로 그릴 수 있게 침대 바로 옆에 화구들을 항상 놔두고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네, 아니, 저는 제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글로 써놓으려고 항상 침대 옆에 메모지랑 펜을 놓고 잤어요. 한 번에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어떤 꿈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노트에다 막 적었어요. 되게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적다가 잠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적다가 또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종이가 깨끗한 거예요. 그 쓰는 것조차 꿈이었던 거죠.
짱이다.
우와, 우와. 아, 근데 그런 거를 모닝페이퍼라고 하거든요. 그 아티스트 외인가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권유를 하는 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아무 드는 생각이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는 거예요. 한 종이 페이지 한 세 장 정도?
네.
세 장 정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딱 나중에 가서 그걸 읽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기하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철학자 중에 뭐 심리학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꿈에 생긴 프로이트였나? 자기도 꿈의 세계를 연구하니까 꿈이라는 거는 딱 꾸고 딱 잊어먹잖아요. 그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가 딱 자고 일어났을 때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달리는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랑 뭐 퍼포먼스도 했었고, 강연도 했었고, 자서전도 쓰고, 그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전시까지 하고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네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는 뭐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추팝춥스의 그 로고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달리가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춥바춥스에 이렇게 팡 터지는 것 같은
맞아요.
로고 모양. 그런 상업적인 일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소개한 달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코넬님이 뒤를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달리의 딱 한 번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는 러시아 태생의 여자였어요. 갈라의 본명은 엘레나 디미트리 에브나 디아코노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그 갈라라는 거는 그 본명이 따로 있고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였대요. 애칭 같은 거. 갈라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축제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한테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뭐 갈라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구나.
갈라라는 이름이 갈라의 삶의 태도랑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축제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김행사.
진짜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 갈라가 좀 특이한 게 갈라는 예술가는 아니었는데 어떠한 작품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은 20세기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그룹의 중심이었다고 해요. 약간 태생 자체가 예술가들한테 약간 영감을 주는 그런
뮤즈 스타일이구나.
뮤즈 스타일이었죠. 갈라는 폴 엘리아르의 아내이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와의 연인이기도 했어요. 갈라가 폴 엘리아르랑 오픈 메리지 관계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갈라는 엘리아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막스 에른스트와도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폴 엘리아르는 그걸 다 알고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저거 쪼도는 글에 제가 또 봤는데 그 폴 엘리아르랑 막스 에른스트가 또 동성애 관계라서
아, 세 명이서 뭐하는 짓이지?
그래서 넘어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별말이야.
그러네요.
순만이네, 순만.
아무튼 그런 글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갈라는 좀 이게 순종적인 여성은 아니었고 열정과 집요함을 가진 성격이었다고 해요. 약간 어떤 생각 같은 걸 하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매진하고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쇼핑광이기도 해서 골동품, 화장품, 장신구들 같은 것들을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는 여성이었고 화려한 몸치장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갈라의 사진들을 보면 갈라가 그렇게 미인은 아니거든요. 네, 미인은 아닌데 약간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약간 당당한 여성? 그런 스타일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약간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예리한 비평적 안보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엘리아르가 시인이었으니까 엘리아의 시를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약간 좀 거칠면서도 그런 솔직한 면이 약간 엘리아르한테는 어필이 되었었나 봐요. 다른 예술가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교양 감각과 유머 감각들은 그녀를 더욱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줬었고요. 똑똑한 지성에다가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진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그렇죠. 그 시인 엘리아르를 만난 거는 1913년이었는데 폐결핵 치료를 위해 스위스 요양소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17살이던 청년 폴 엘리아르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그들은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 딸을 낳아요. 둘 사이에서. 아무런 예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초현실주의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초현실주의자들 보면은 말레이도 있었고 앙드레 브르통도 있었고요. 그때 막스 에른스트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셋이서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1927년에 막스 에른스트가 결혼을 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은 다시 1929년에 달리를 만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 엘리아르와 갈라가 달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는 달리는 무명의 화가였어요. 달리는 그때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이상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달리는 갈라를 첫눈에 보고 그 갈라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약간 달리는 사회성에 결여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짓들을 했는데요?
달리가 예전에 자기가 자서전 같은 걸 했는데 갈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구절이 있었거든요. 갈라를 만났을 때 당시의 설레임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방 셔츠를 꺼내 길이가 배꼽 위로 올라가도록 울퉁불퉁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른 남방 셔츠를 몸에 걸치고 나서 어깨 부분을 찢어서 커다란 구멍을 냈고 가슴 이쪽에 낸 세 번째 구멍은 갈색 젖꼭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수영복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꾸며볼 수 있겠는가. 나는 겨드랑이에 털을 밀었다. 나는 질레트 면도기를 들고 다시 색이 밀기 시작했고 겨드랑이에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애교스럽게 온몸에 피를 조금씩 뿌리고 나서 피가 굳기를 기다렸다. 무릎에 묻은 피는 얼마나 멋진 효과를 내는지 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부러 작은 상처를 내 내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귀에다 빨간 재련을 꽃을 꽂았다. 향수가 필요했다. 지나가는 수염사의 고약한 냄새를 풀길 수만 있다면 버너에 물을 붙인 다음에 불에 불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 뒤로 달려갔다. 그곳에 염소똥을 담은 포대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거기에 라벤더 기름을 몇 방울 첨가한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오 기적이여. 얻어낸 것이 바로 염소의 그 냄새였다. 혼합물이 식어서 반중 상태가 되자 나는 온몸에 발랐다. 이제야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걸 바르고 이게... 갈라한테 간 거예요.
미친놈이세요.
이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의 나름의 사랑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식 아닐까요?
피를 내고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진짜 얘를
씻겨줘야겠다, 닦아줘야겠다. 네.
누나들은 그런 느낌 만드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무서워.
갈라
아닌가?
다섯 살 애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해야 될 텐데 다 큰 어른이라고 했으면 무서워.
약간 그게 되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달리한테 되게 큰 존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유를 주는 여성을 보고 흥분을 해서 자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자기가 죄책감이 든 거예요.
달리 얘기예요?
응, 달리 얘기. 그래서 제가 자기가 너무 달리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머리를 막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를 막 냈는데 그 사이에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벽에다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이세요.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야 피카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달리는 힘들어.
뭐지 진짜.
엄청 이상한 일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감당해야 된 갈라도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인
저는
같고.
지금 이렇게 하고 갈라한테 갔는데 과연 갈라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라는 처음에 달리를 보고 정신이 잣처럼 보이는 이 청년에게 과연 천재성이 있을지 의문을 처음에 품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갈라도 처음 봤을 때는 적응이 안 됐었겠죠.
그냥 단순히 미친놈인지.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겠지. 그래서 달리는 그런 그래도 갈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썽쟁이 소년처럼 광적이고 발작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갈라 앞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갈라의 사랑을 얻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었다는 게 너무
굉장하다. 갈라가 더 이상하죠.
나 프로이트가 왜 싫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갈라가 되게 갑자기 대단해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이트 앞에서도 병신짓을 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잘 보이기 위해서.
웃겨. 그래서 결국 그 3년 뒤에 엘리아르와 헤어지고 갈라는 달리와 10살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만나게 되고요. 갈라가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약간 대단한 몽상가이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이름처럼 축제이길 바랬던 여성이었었거든요. 자기는 오로지 현재만 사는 여성인 거예요. 현재의 쾌락이 중요한. 그래서 그런 자신의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시를 하거나 지워버렸어요. 갈라가 동성 친구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여성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었고 오직 남자들만 만났었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친자식이 딸이 있었거든요. 딸 이름이 세실이었나? 그랬었는데 딸도 철저하게 무시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딸이 뭐 출산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방문도 전혀 하지 않고 딸이 만나러 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화해하자고 해도 전혀 그냥 무시하고
정말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군요.
그런 모성애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달리가 그 사이코패스적이지 않나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갈라가 조금 더 사이코패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갈라는 이렇게 약간 모성애적인 부분이 없는데 이런 갈라에게 또 어머니로서의 그 모습을 찾으려 했던
또 모습
그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그 폴 엘리아르는 갈라를 또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달리 그렇게 갈라가 달리한테 가는 것도 그냥 순순하게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생에 걸쳐 갈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랑 끊임없이 표현했고 그 후에 뭐 다른 여자와 엘리아르는 결혼을 했지만은 평생 갈라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와 헤어지고 나서 엘리아르는 참여 없는 예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여 레지상스 운동에 뛰어들고요. 정의와 박애를 위해 싸우다가 1952년 공산단원으로 죽게 됩니다. 갈라가 사는 쾌락적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죠. 엘리아르는
사회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엘리아르랑 헤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파리에서 그 약간 이 갈라와 달리가 만나면서 그 파리에서 달리의 개인전이 있었는데 이 둘은 이 개인전을 앞두고 이틀 전에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전인데 자기가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오프닝에. 안 가고 둘이서 여행 간 거야.
제멋대로의 사람끼리 만났네요.
잘 만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륜을 통해서 만났었으니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5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죠.
네, 그렇죠. 달리가 아버지의 그래도 후원을 좀 받은 편이었었잖아요.
유복한 집이었으니까.
근데 달리 아버지가 이 갈라를 만나게 된 거는 불륜으로 갈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엘리아르의 아내를 뺏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절연을 했고.
전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달리는 그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땅에 묻는 행위를 해서 진짜 아버지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가족이랑 분리가 된 거예요. 갈라를 만났으니까.
그렇구나. 또 다른 부모를 찾았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약간 동양적인 생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 머리를 잘라서 땅에 문다는
그러게. 거.
그렇죠.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 하나를 보일 건데요. 달리가 그렸던 갈라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라의 모습인가요?
네.
갈색 배경에 파마를 한 단발머리의 여성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앞을 보고 있어요. 가벼운 반팔 셔츠를 입고 있는데 앞에 단추는 풀어 헤쳐져서 한쪽 가슴이 드러나 보이고 얼굴 표정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한 화장을 하고 있지 않고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아까 화려한 뭐 이런 치장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 치고는.
그 달리는 갈라를 만나고 나서 자기 그림에 갈라만 계속 그려요. 여성을 갈라 외에는 다른 여성을 그리지가 않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르네상스 화가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렸던 그림, 고전적인 그림이고요. 그림 하나를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바다 앞에 그 조각상을 올려놓는 단 위에 여신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 여신처럼 옷을 걸치지 않고 있고 되게 우아한 포즈로 단에 앉아있는데 옆에는 백조가 옆에 친구처럼 날아들고 있고 손으로 그 백조의 목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달리한테서 갈라는 약간 어머니면서 신적인 존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 그림 속에서 항상 갈라는 여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성스러운 존재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갈라를 그림에서 끊임없이 그리는데요. 갈라는 너무나 섬세해서 약간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이 자아가 약한 어떻게 좀 성숙이 덜 된 달리를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안정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잘 다독여 주지도 알았고요.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던 천재적인 재능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이끌어내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갈라의 재능은 달리를 세계 최고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갈라를 만난 달리는 이전까지는 좀 정신적인 불안과 깊은 회의적 성격으로 좀 힘겨워했었는데 이 그런 것들과는 갈리를 만나면서 극복을 하게 되고 갈라는 달리의 영감의 원천이자 완벽한 뮤즈가 되게 됩니다. 그 달리는 자신이 순수해지고 싶을 때면 육체를 통해서 하늘을 표현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갈라를 그렇게 약간 나신의 여신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극기야 그 자기 서명에 갈라 이름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갈라인 살바도드 달리라고 서명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최근에 개봉했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봉할 영화인 것 같은데 비가이즈라는 티머튼 밤 감독의 영화잖아요.
아 개봉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서명을 할 때 남편의 이름을 서명으로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대신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갈라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갈라는 그 아까 전에 진희님이 말했던 대로 달리를 매니지먼트를 아주 잘 해줬었어요. 그 화가로서의 입지를 세울 수 있도록 기약하고 관리를 했으며 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약간 자본주의 편승을 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약간 그림의 세속적인 이미지들과 약간 기계 옷차림 같은 것들은 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는 곧 대중적인 인기 작가로 유명세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가 되게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었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갈라를 위했던 거예요. 전부 다.
갈라가 되게 사치스럽고 돈 쓰기 좋아하는 여자다 보니까 갈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미친놈한테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초현실주의 그런 그룹에서 제명을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극, 발레 의상, 무대 장치,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석 세권까지 갈라를 위한 것이었다 합니다.
와. 착취 노동자 같아.
아니 근데 조금 미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막 여신처럼 떠받들어주고 진짜 완전 잘해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뭐 설명에서 보면은 갈라는 달리를 가장 잘 이해를 해주고 서포트를 잘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자신을 위한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저도 그런 게 그 달리한테는 갈라뿐이잖아요. 왜냐면 어머니는 한 명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갈라한테는 수많은 남자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달리를 만난 이후에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이 그 달리 이외에 다른 애인들한테 쓰는 돈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는 40대가 넘어서도 젊은 20대 남자들과 만났고 약간 물란한 남성 평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원한 젊음에 대한 강박이 되게 많이 강해서 젊은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젊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달리한테는 항상 억압적이고 달리를 되게 엄청나게 휘어잡았죠.
염전 노동자 같아.
너무 따라다 들었어.
불쌍하지 않아?
달리도
불쌍하죠. 근데 되게 달리도 그렇게 갈라가 그렇게 바람피면 다니는 거 알았는데도 그걸 다 용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칼라를 그렇게 여신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1982년 갈라는 동맥경화로 굴러가는 몸과 그 넘어져서 생긴 상처 때문에 혈종이 낫지 않아서 몸이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갈라는 달리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로 달리는 7년 후에 죽게 되는데요.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 후로는 갈라가 죽고 나서 작품은 딱 한 점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뮤즈를 잃었으니 작품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쓸쓸하게 이렇게 달리는 생을 마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는 그렇게 달리를 착취하면서 살았고요.
슬프네요.
그래서 엄청 이 여성도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갈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두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쯤 나이가 모르겠어요. 뭐 할머니 두 사람이 같이 찍은 모습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된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갈라는 자기보다 30살 정도 어린 다른 애인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 다 늙어가는 할머니가 30살 정도 어린 애인이 있었다는 게 갈라가 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돈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애들 보니까 그 약간 유명 록밴드의 보컬도 있었던
그 사람이 그 30살 정도 차이가 있어요. 록밴드 보컬이면 자기도 돈이 있겠지. 뭐.
아 그렇지. 엄청나죠. 물란하더라고요.
마돈나가 요새 막 젊은 모델이랑 사귀는 그런 느낌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마돈나가 수도 있겠네요. 20대 모델이랑 사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마돈나는 아직 섹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갈라의 사진은 그냥 할머니였어.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처럼 끊임없이 즐기면서 살았던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뮤즈 중에 제일 파마파탈이네요.
그러네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네.
여기까지?
한마디. 그러면 그렇게까지 달리를 구슬려서 아니 달리에게 정말 많은 영감과 이렇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갈라에 대해서 되게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네.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blog.naver.com/lbc-art로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블로그가 나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 방송 자료들 올려드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올라온 리뷰들을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리뷰, 댓글, 감상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의 미술관 60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LBC.